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은 이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이 주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제 5절에서 13절까지는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제 장모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18절, 22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나를 따르라라는 소제목으로 이렇게 나오고, 23절에서 27절까지는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제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이제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장의 내용은 굉장히 그 예수님의 어떤 치유, 기적,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거는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설교였는데, 처음에 이 설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했던 설교였고, 이 설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천국의 기쁜 소식으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7장 28절에서 29절을 이렇게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그 가르치시는 거니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고 놀라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 무언가 잘은 모르겠는데 되게 권위가 있는 사람 같네라고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반응이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처음 듣는 얘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조금 다르거나, 그동안 배웠던 거나,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르게, 좀더 설득력이 있고,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말은 그 말이 정녕 맞는 말 같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고 그 나라의 법인 율법 또한 그 해석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그 오해 그리고 잘못된 어떤 율법과 그런 것들을 바로 잡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8장의 내용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하여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그동안 가르쳤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하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이제 7장 마지막절 28, 29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권위 있는 자와의 말 같고 우리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구나라는 말이 없었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죠. 말이 안 됐다면, 예수님의 말이 도저히 이들로 납득이 안 됐다면, 쟤 뭐야? 저 사람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무시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 사람은 무언가 있는 사람 같다. 우리의 서기관들과는 조금 다르구나. 이 다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다르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 같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했을 겁니다. 당시에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였고, 물론 소문은 있었겠지만, 저 사람이 선지자인지, 혹은 그 선생이라고 불리는 랍비인지, 뭐,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저 사람만은 좀 뭔가 권위 있게 들린다, 아, 였을 겁니다. 또한, 이제, 이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법은 자신들이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제일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고, 이제 더 나아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기까지 한 거죠. 또한 예수님도 그들을 질책했죠.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너희는 잘못 지키고 있다.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기존의 방법을 따라 생각하고 이제 이해하고 있었겠죠. 다른 점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잘 지키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던 거죠. 그냥 지금처럼만 살면 뭐 괜찮다. 난 잘 지키고 있고, 나 의롭고, 나 구원 받을 거고, 나 천국에 갈 거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반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이제 그로 인해서 또 사회에서 소외되고 뒤처지고, 그로 인해서 사실상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내 안에 능력이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소망했던 사람은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까? 라는 기대와 혹은 뭐 걱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고, 유대인들은 전 뭐야? 이상한 얘기를 하네. 저 사람은 우리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야. 저 사람은 죽어야 돼. 뭐 이제 이렇게까지 갔던 것이죠. 어찌됐든 어느 쪽이든 예수님의 말씀은 좀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쳤고, 이제 너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가르치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사실상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넌 누구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너 도대체 뭔데? 율법 교사들보다 너가 율법을 더 잘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그냥 랍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저 사람은 우리랑 좀 그래도 좀 많이 아는 선생님이구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선지자구나 정도 돼야 따라다닐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산상설교 이후에 이제 8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이 말씀 이후에, 이 사람 말이 참 권위 있는 자의 말 같다라는 장면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이 나오는데, 이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도대체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설교 위에 무엇을 밝히고 싶어 하시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가 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사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불리는데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어디 섬에 이렇게 격리돼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뭐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는요, 아예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쫓겨나서 따로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사람을 만지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도 안 되고. 왜 안 되는 거냐면, 당시에 그 율법으로 인해서 부정함은 부정함을 낳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걸 만지면 저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을 만진 깨끗한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멀리 할 수밖에 없었죠. 나는 깨끗하니까 저 사람은 부정하니까 만지면 안 되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8장 이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셔서 고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치유하시거든요. 나아라 이렇게 하면 말씀으로 치유하시는데 이 문둥병만큼은 이 나병만큼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서 치유를 하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원래는 깨끗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져야 하는데 이 부정한 자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병을 낳았다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부정하게 되어야 하는 저 사람이 부정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했더니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지면 부정해져야 하는데 만졌더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행보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손을 대서 고치신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저 사람은 뭐가 다른가? 저 사람 도대체 뭐지? 아니 어떻게? 부정해져야 하는데 사람이 깨끗하게 됐을까? 깨끗함이 그러니까 전가된 거죠. 원래는 부정함이 전가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거꾸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내용은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내용인데 여기도 이제 이전에 요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이게 뒤에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사실 이렇게 안 만지고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함 받아라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만지심으로 깨끗해 하시고 또 이 말이 내가 원하노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원하면 병이 낫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말씀으로 고치세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말씀으로 고쳤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백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내 아래 군사가 있어서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종이 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도 지금 인간들 사이, 사람들 사이에서 권위가 있어서 저 사람 보고 왔다 갔다 하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같이 권위 있으신 분이 굳이 오셔서 고칠 필요가 있으십니까? 말씀만 하면 낫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시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물론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아직 몰라요. 모름에도 무언가 권위가 있으신 분 같으니 나도 그렇게 권위가 있을 때 말로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당신은 무언가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와 같이 보이니 말씀만으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물론 이제 복음서마다 이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셨는데 부정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여지고 말씀으로 낫게 하시는데 어쨌든 무언가 권위가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권위가 있으신 분처럼 보이는 그죠.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인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죠. 제가 장모라고 하니까 왜 되게 어색해요. 저는 늘 장모님, 장모님 이렇게 불러가지고 되게 버릇없어 보여가지고 어쨌든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에 어디에 있지 하면 이제 성경 밑에 보이거든요. 이사야 53장 4절인데 제가 이 뭐야, 참고 구절은 안 넣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이제 53장 4절인데 여러분 아마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제 그 뒤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실 마태가 인용한 이야기는 이야기와는 조금 달라 보이죠. 물론 여기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해서 이 질고가 병으로 오는 아픔, 병으로 오는 어려움들을 이제 뜻하는데 요 구절만 떼우려고 이 질고를 지셨다라는 것만 예를 들기 위해서 이것을 왜 갖다 썼을까? 다른 걸로도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많은데 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사야 말씀은 특별히 이 53장 이 4절부터 이 6절 요 53장은 고난의 종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은 장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그 종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쉽게 말하면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마태가 이걸 몰랐을 리는 없을 거고 이 고난의 종, 고난 받는 메시아라는 이 대목을 굳이 끌어와서 지금 이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을 이따가 더 좀 나눌 건데 계속해서 이제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했을 때 구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더 깊은 의미는 이따가 좀 나누겠지만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진짜 맞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질문 가운데 이제 나를 따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건너뛰고 그 뒤에 이제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상 쐐기를 박는 것처럼 보이죠. 배를 타고 제자들과 이동하시는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표현이 참 독특하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저 사람 메시아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사실 예수님이 이 설명은 이 마태가 여기서 이 이사야 말씀을 적어 놓은 거죠. 당시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병도 고치고 부정한 것을 깨끗해 하고 뭔가 권위가 있는 사람 같아 보인다. 에서 이제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이제 무섭기 시작하겠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잠잠케 하시는 분. 사실상 여기서 떠오르는 단어는 창조주밖에 없죠. 그것을 지은 사람. 지은 사람? 지으신 분이 당연히 그 지으신 분에게 순종하는 게 그게 이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님이 과연 그분이신가? 계속해서 그 내용을 이어가면서 질문을 가지고 계속 보면서 이제 마지막 28절부터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귀신들이 이 내용의 쐐기를 사실상 박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절정의 순간 이제 8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셔서 귀신을 내쫓아서 그 돼지떼로 이렇게 귀신을 보내셔가지고 돼지떼가 막 그 강으로 들어간다. 이 주일학교 때 다 한 번씩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귀신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여기 그들은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사실 이 구절만 가지고도 설교를 몇 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고 재밌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가르침과 그때 당시에 랍비들도 많았고 그 랍비들 선생님들이에요. 가르치는 선생님. 그 산하의 그 문화의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각 문파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 한 종류의 어떤 선생님.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혹은 저 사람은 선지자다. 선지자를 따라다니며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러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죠.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누구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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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들이여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 누구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의 죄목에 있어서 가장 큰 게 뭐였어요? 친성모독이었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따진다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엄두조차 아니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어떤 사역들과 어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지, 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그 나라의 복음을, 그분으로 이제 시작된 그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 이제 처음에 질문, 처음에 들었던 의문이 해결이 돼.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우리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질문 가운데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그 천국 복음이 그분의 것이기에 지금 잘못된 그리고 오해된 그 진실을 바로잡고 이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단순히 치유하고 치료하고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까 말씀한 그 고난의 종, 그 설명을 가져와 설명하며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끝이 혹은 그 예수님의 행보가 우리가 예상하는 그 구원자, 메시아와는 조금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여지를 두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와서.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구약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 메시아 시편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를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것을 여기서 밝혔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를 기적과 권능과 우리에게 기적과 권능과 치유를 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거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죽으실 거다. 라고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다 이게 아시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그 다윗 왕국의 때보다 더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우리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더 나아가 지금을 핍박받고 있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다윗과 같은, 아니 다윗보다 위대한 왕.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나중에 에피소드들이 몇 개 나오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제자들도 싸우잖아요. 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면 우리가 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그런 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다른 무엇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그 구원할 메시아를 환영했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죠. 로마의 어떤 제국에 굴복한 메시아? 아니,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굉장한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자. 차라리 바라바를 놔주라. 그 배신감. 눈이 돌아간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기적과 치유와 어떤 그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 내 인생이 좀 나아지기를, 내 삶이 조금 나아지기를 기대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지만 고난의 길을 가신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충분히, 아니 100%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그걸로 하지 않는다.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기도한 형제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죽으심으로 후원하셨고 희생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까 우리 이사야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때문에 고난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장 중간에 나를 따르라라는 본문 이제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일 건데 이제 이 구절에서 아주 조금 이야기합니다.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가 많은 곳을 보시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려고 하는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실상 거절하신 거죠.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한 제자는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설명할 게 많지만 왜냐면 그런 거죠. 우리의 질문은 이거잖아. 아니 예수님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고 말하실까?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학자들 가운데도 의견이 좀 분분한데 여기서는 이제 노세한 부모님의 생애를 돌보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여생을 잘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이야기한 건데. 아니, 너는 지금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에게는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보면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거죠. 어떤 권력, 부, 기적. 그런 것을 기대하니 내가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가 원하는 거 나에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에게는 너는 지금 나를 따라라. 너가 원하는 것이 다 내 안에 있으니 따라라.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를 돌보는 임무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우선시되는 의무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우선시.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런데 쉽게 말하면 가장 율법에서 우선시되는 일조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라고 표현하고는 좀 웃기지만 가치가 있다. 너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그 안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풍부하다, 풍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기대할 것,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와,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가야만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뭐 적당히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좀 극단적이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좀 던지고 여러분 신앙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교회 나와 이렇게 신앙 생활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기적인가요? 치유인가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능력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가 원하는 건 나에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걸로 세상을 정복하고 굴복시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굴복시켜달라고 구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세상의 원리, 즉 힘과 능력으로 움직이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닌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시며 함께 고백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주님의 순종, 겸손, 낮아짐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삶에서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